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을 진행하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두 분,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쫓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24장에서도 이런 장면을 우리가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 결과는 또다시 용서와 신뢰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심화된 부분인데요.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고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쯤 되면 하나님도 다윗도 지칠 법한데 오히려 다윗은 더욱 분명하게 말하네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이건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밤중에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이 마치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네, 탁월한 연결입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으로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밤중에 사울 곁에 창과 물병이 놓여 있죠. 창은 권력을 상징하고 물병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그 둘을 가져가지만 사울은 그대로 두지요. 이 장면은 진정한 권위의 전환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다윗은 사울을 깨우지 않잖아요. 오히려 진영 밖의 언덕 위에서 사울을 부르는데 마치 한 편의 공연 같았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물리적인 공격 대신에 언어로 사울을 해부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왜 나를 쫓아오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따지지 않고 당신은 누구에게 창을 들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요.
네, 그 질문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다윗은 사울을 비난하지 않고 사울의 정체성과 판단을 다시 물었잖아요.
네, 맞아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직역하면 누구를 쫓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왕위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이 굉장히 예언적인 질문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각기 공의와 성실대로 갚으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공의에 대한 이해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였다면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방식에 대한 신뢰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참는 건 어렵지만 두 번 참는 건 더 어렵잖아요.
네.
두 번째 용서는 믿음의 깊이를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한 번 줄 수 있어요, 선물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사람도 나에게 선물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선물은 주었으면 그걸 보답하고 똑같이 나도 이게 얼마짜리니까 하고 갚아줘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자기 안에 있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선물을 온전히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저받는 것,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선물을 갚을 수 없는 선물로 여겨서 나는 이 정말 이 선물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 선물을 주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고 그저 온전히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 두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갚기 전에 한 번 더 주면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의 원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을 한 번 살려줬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것을 선물로 받아서 이 은혜로 받았으면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이 나에게 생명을 살려준 다윗의 선물을 온전히 받았다면.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역시 보복하려고 하는, 갚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여전히 사울을,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계속 실수하는데 계속 용서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를 성찰하거나 변화하거나 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용서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용서의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사울은 또다시 울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을게 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다윗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저 감정적인 토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벌받기 무서우니까 날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우는 것. 이런 모습이 지금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중심이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표현대로 눈물로 구했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그 사람처럼 느껴지죠. 성경은 종종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이삭도 똑같이 반복하죠. 그러나 그 반복은 실수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시험대였습니다.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을 향한 창을 거두었고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거둡니다. 그는 점점 진정한 왕의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다윗이 사울 곁에서 가져간 게 창과 물병이었어요. 칼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창과 물병이었을까요?
네, 좋은 관찰, 좋은 질문입니다. 이 두 개는 대조적인 상징을 담고 있어요. 창은 살인, 보복의 가능성, 그리고 권력의 도구입니다. 사울은 이 창으로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벽에 던졌던 사람이었죠. 반면 물병은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일상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선물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계획하지 않았고 그의 물을 마시지도 않았고 창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사울의 목숨도 다윗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있었다는 것,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보복의 권세를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물과 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갔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은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태도와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상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승리하는 것,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겉으로 보이는 점수의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창과 물병은 권위와 생명을 쥐고 있는 자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사울을 찌를 수 있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다윗은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양보해야 했을까요? 사울은 수없이 많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왕이 되게 하시는 과정. 사울은 왕이 되는 훈련의 과정이 없었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아서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의 훈련의 시절을 지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4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애굽의 사람을 죽이죠. 스스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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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어눌한 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모세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하는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이 광야의 훈련 과정,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사울의 모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고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훈련된, 발효된 김치처럼 그렇게 맛을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순종과 신뢰하는 것으로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그의 중심에 깊이 새기고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쟁취한 왕국은 자기 스스로의 손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세워지는 왕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네, 사울은 이번에도 또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눈물도 흘리고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왕의 창을 받으소서 하며 물건을 돌려주면서 더 이상 사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내면이 사울을 넘어서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복되고 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사울이군요.
맞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길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누가 옳은지 밝히는 것이 급급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때로는 너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고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그 순간 정작 하나님을 잊고이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때로는 내가 옳고 내가 더 억울한데도 그걸 내려놓는 건 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거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네, 신앙은 때때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 네, 맞춰서 움직이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병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내어주는,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창과 우리에게 주신 물병이 있다면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혹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또는 내가 흘려보내야 하는 은혜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기로 결단하며 자신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멈추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존중했던 다윗의 절제와 믿음을 제 안에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함도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하시고 결국엔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이 밤중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 창과 물병을 가져왔던 그 순간처럼 우리도 때때로 감정의 진영을 뚫고 분노와 억울함을 넘어가는 길 위에 서게 해주세요. 나도 칼을 들고 싶었고 말로 상처 주고 싶었고 종이의 이름으로 모든 걸 판가름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창을 들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저 건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증거만 남기고 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의의 판단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기려 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중 식구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행하시는지를 살피고 동행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 주말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어릴 때 먹던 북조선에서 먹던 그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예배 드린 후 감사히 잘 먹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반가웠겠네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요즘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요즘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네요.
네.
네.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체포되는 걸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걸 감지하자마자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는 모습이 마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모범 답안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바로잡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며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고 있나요?
베드로요.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 단어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5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죠?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멀찍이. 자, 우리가 특별히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까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땠을까요?
건 누구보다 가깝지 않았나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물리적으로 또 심적으로 예수님과 더 가깝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를 때도 열정적으로 최측근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는 꼭 데리고 가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거라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했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충성하려고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 여러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혹시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베드로도 동일한 이유였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제자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무찌르신 후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100%는 아니었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을 만한 게 있었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꿈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을 게 있어 보일 때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가까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을 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어때 보이나요?
지금은 예수님께 뭔가 얻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54절에서 이야기한 멀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 얻을 게 있어 보일 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위험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다가도 막상 필요한 걸 얻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던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참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삶과 태도를 바로잡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곧 거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베드로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본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분명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적들을 물리쳤을 때 내가 도망간 걸 보시고 나무라진 않으실까? 자,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이 정도 거리는 유지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과 저 동시에 만일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시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저울질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치사해 보이네요. 유리하면 예수님을 찾고 불리하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정체를 들키고 맙니다. 자, 누가 베드로를 알아봤다고 하고 있나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는 이미 밤이었고 이에 베드로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둠 속에 숨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쌀쌀한 날씨로 인해서 불을 쬐러 불가에 가까이 갔다가 불빛에 얼굴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이에 당황한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이렇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만 들어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왠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해보지 않을 생각만 하면서 어둠 속에 숨어 있고 그러다가 추우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면 그제야 불을 쬐러 나가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요.
네, 아주 좋은 발견이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불 가까이 나와서 자기의 정체를 들키길 바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키길 바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는 자기들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지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 넘치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용하실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에 가려진 욕심으로 세워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는 갈망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욕망을 통해 세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100번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의 정체가 발견되었을 때, 성령의 불길 속에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났을 때 비로소 자기의 한계와 숨겨왔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요종이 자기를 알아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여종의 고발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8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도당이라고 하는 건 불순한 무리 중 하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악한 무리 가운데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니 베드로는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말투를 보니까 베드로가 더 단호하게 부인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게요. 베드로가 더 크게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입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이번에는 장담하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출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베드로의 정체가 들통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위기를 낀 베드로는 이번에도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베드로의 반응을 보니 어떤가요?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네요.
네, 그렇죠. 결국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닭 울음소리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말씀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기 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열정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길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자, 그렇게 현실의 장벽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처량해 보이면서도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네요. 저 역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쉬운 일이 아니죠. 말 그대로 우리의 열정과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자,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끌려오신 후 재판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끌고 왔던 군인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고 조롱하여 때리며 또 폭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들이 던지는 말, 그들이 행하는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잔을 피해 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조율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러한 조롱과 폭력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반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주어진 길을 가게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고난받는 걸 다 참으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게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결국 겟세마네에서부터 베드로가 걸어갈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66절, 67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잡아죽이려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을 진행해야 했어요. 이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지스럽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야 했고 억지스럽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재판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건가요?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공회에서 진행하는 재판은 성전 뜰 가운데에 있는 공식 집회 장소에서 열리지 않으면 그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 법정은 야간이나 큰 절기 중에는 열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전에 반드시 하룻밤을 보내게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한 채 억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 표현에 딱 맞는 것 같네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재판장이 되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모순적인 모습도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그것도 시간에 쫓기면서 진행하다 보니 자, 누가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재판을 진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조급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저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빌미를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하룻밤의 소동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그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실수라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그 말을 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 다시 풀려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더 물을 게 없다고 하면서 재판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관했던 모순적인 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당하는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숭고해 보여요.
네, 그렇죠. 자, 우리는 말씀 속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 열정을 가장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 모습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짓된 열정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계에 부딪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조율한 자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저의 뜻을 조율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정 속에 숨겨진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그 예수님이 그 잡히신 날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어라고 계속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결국 세 번이나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잘 몰라라고 계속 부인하게 되잖아요.
네.
그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과도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저도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남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열정이 그러한 열정들이 뭔가 나의 착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베드로처럼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저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환경들 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들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뜻을 우리들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엎드리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더욱더 우리의 모습들이 내려놔줘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북주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는